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빛이요 소금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문제는 이 소금이나 이 빛이 제대로 정말 기능하고 있느냐, 이 빛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의 소금으로 이미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이미 얻은 신분. 사실 마태복음이 어제 우리가 앞부분에 팔복 묵상했지만 팔복에서 아주 중요한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복은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을 복이라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얻은 신분이 있는 거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신 건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덧입혀주신 그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오늘 본문 같으면 세상의 소금 혹은 빛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가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소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정제염은요 맛을 잃는 법이 없어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정제염, 천일염 아니면 우리가 늘 쓰는 소금, 이거는 맛을 잃으면 남는 게 없죠. 왜냐하면 그게 정제염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특별히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이 아니고 암염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흙 안에 염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분이 다 녹아지면 남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암염 덩어리고 그게 염분이 녹아져 있는 거기 스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염분이 다 빠져나오면 이제 흙덩이처럼 이제 퍼석퍼석한 것만 남아서 이거를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 정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이 질문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게 그러니까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동네는 전부 산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배산 임수가 집터의 기본 조건입니다.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있으면 좋은 집터인 거고 우리는 동네가 전부 다 골짜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네를 그렇게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터키만 해도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르단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성경을 기록하던 지역은 다 동네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그 동네가 다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우리 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고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켜놓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요 멀리서 다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전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도 숨겨질 수 없어요.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을 켜는 이유는 비춰지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지 감추기 위해서 불을 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15절에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경 위에 있는 등불로 켜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으로 기능할 거냐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요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복음이 계속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미 우리가 얻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나 레위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을 시내산 아래 1년 이상 머물게 하시면서 어떻게 애굽과 어떻게 가나안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병훈련하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군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기준, 그 목적, 그 부르심에 어떻게 걸맞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착하다고 번역한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냥 예뻤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에 걸맞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청사진 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을 때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그 거룩한 그 계획,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계획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군대로 세우셨습니까? 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까? 제사장을 보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고 다리 놓는 것이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네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불신자들을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증인 노릇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받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착한 행실, 착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계명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 대한 깊은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율법과 은혜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율법이라고, 구약 성경이 율법이라고 쉽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깊은 은혜가 그 안에 배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은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 광야 여정에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 이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여러분 이런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율법과 은혜는요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율법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산상수훈도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이요 다 은혜고 성경이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면 17절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우리가 행할 바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래서 그 지도, 그 내비게이션을 잘 듣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육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더러 버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어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하시는지 모릅니다. 석인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왜 사두개인을 언급하지 않고 석인과 바리새인을 말하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다. 성전에서 행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삶을 살려면 율법을 잘 공부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석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최소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이거는요 쉬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뭐냐면요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는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요해요. 내가 뭐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로 치면 내가 주일 예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헌금은 한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저런 봉사는 한다. 내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노력하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웃기는 인생들이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거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만큼 경건하고 이만큼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당찮은 일이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소금과 빛으로 제대로 기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비록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행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인 것이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내가 저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요 이런 식으로 자랑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점수 매기는 아버지가 아니신 거예요. 선착순 해가지고 몇 명만 구원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감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주님이 선착순시켜서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고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받드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율법을 따라 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 이거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당화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받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게 되는 주목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